오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다 저마다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성도들은 저마다의 뜻도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를 이제 소개해 주는데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의 집을 첫 열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시는 대로 루디아의 집도 빌립보 지역의 첫 열매였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거기 가면 밀감 따는 그런 체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농장 가서 이제 귤을 따는데요. 그때 시기가 좀 일러가지고 다 이렇게 익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서 즉시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열매가 있었는데 농부가 이제 한해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기다린 끝에 그런 처음 익은 아주 잘 익은 열매를 보았을 때큰 기쁨을 누리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첫 열매란 첫 번째 시기적으로 먼저 맺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주 잘 익는 성숙함을 가리킵니다. 근데 단지 첫 번째 시간적으로 이제 먼저 되는 것,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났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많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남보다 빨리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것보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집중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도된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에게 향하여 가지신 핵심적인 기대가 흠이 없는 자녀, 거룩한 자녀,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녀가 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첫 열매와 경건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소개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어떤 지식, 규율, 형태 이런 모든 것이 아니고요. 본문 26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 있고요. 아버지 앞에 참된 경건이 있고 헛된 경건이 있는데 경건은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돌아서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도 그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소원하는 제목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첫 열매의 성숙됨을 위해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이제 소개해 줍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첫 번째 과제는, 첫 번째 스텝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귀로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성격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저와 여러분 모두 목사님이든지 전도자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심령 안에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꽉 심겨져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능력은 너무 강력해서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해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풍성해서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순간순간 확인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매 순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내주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느 순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평생토록 구원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를 통해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속에 그 복음이 심겨진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말은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말씀이 필요하고 여전히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받아야 된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씀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길을 가보지 않은 운전자가 아주 최신식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전자는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왜죠? 초행길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인 말씀이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안내해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분의 말씀이 여전히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김준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동일한 텍스트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지만 사람 사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조명하시고 감동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물론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낮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이 다 하나둘씩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편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고, 내 삶에 아주 가득 찬 어떤 고난과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필터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인식을 통해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장애물들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순한 양이 목자의 음성을 그대로 따라가듯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감 없이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성경은 말씀을 듣고 받는 작업을 거울로 자신을 보는 그런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 서기 전까지 거울을 한세 번을 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앞에 생명은 없지만 카메라라는 것이 저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위교회라는 또 이런 큰 교회로 오니까 설교가 영상도 올라가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넥타이 잘돼 있습니까? 넥타이가 잘돼 있는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지 않은지 교육자실에서도 보고 집에서 화장실에서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수많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 왜 봅니까?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없는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작업은 거울로 내 자신에 고쳐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다. 거울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고쳐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겠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선한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실까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들은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거울로 내 넥타이가 흐트러졌구나. 아, 그럼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모습을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의 요약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말씀을 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열심히 쌓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비춰서 자신을 이렇게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으로만 우리 안에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 자신이 힘들어지게 되죠. 우리 자신만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쌓여진 그 지식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도구로서 주님의 선한 말씀이 사용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비추었을 때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 온유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이 수많은 말씀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영광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날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첫 열매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면서 마무리하는데요. 26절과 2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2장부터 계속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혀, 언어의 단속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 이 주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변화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혀를 재갈 물리는 입 단속을 잘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사람이 말에 다 실수가 많은데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선한 말을 하고 말을 제어하는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 우리의 말을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는데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어를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린 참 실수가 많죠. 그런데 그 언어의 실수에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긍휼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바로 이어지는 2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차별하여 대하는 주제를 이제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환영하면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차별해서 대하는 그런 회당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아, 참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정도의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차별 없이 대하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긍휼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예, 그러면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이루는 능력이다. 나를 복되게 해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는 사람과 연대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아와 과부 그런 자들과 연대하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때 가능한 것이 바로 이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우리 안에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당하는 자가 있을 때그 사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나아가 그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의 물결 속에서 구별되는 그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님을 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로 이제 제시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그 상태. 더 나아가 세상에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특별히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할때그 세상이 그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잠식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그 처소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 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세상은 우리가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는 그 복된 상태가 될수 있게 가만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지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그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들이십시오. 그런 향기로운 거룩한 산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도 귀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한 텍스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신 말씀은 다양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나에게 감동하시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 그런 나의 마음의 완악함도 주님 용서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천해야 할 말씀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님께 아뢰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